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의 사망과 사항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 16쪽에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둘째 교리 사망 사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며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이 귀하여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 사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 이유. 이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갖는 이유는 죽으신 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시기 때문으로 이 자격들이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으며 또한 그 죽으심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겪으셨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애통했던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으니 우리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그 책에서 이름을 먼저 지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기에 너무 좁고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도량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훨씬 더 넓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본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면 죄는 마땅히 처벌되어야만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사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겠다.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시는 듯 하다가 다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앞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종잡을 수 없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나가시면서 용서하시는 듯 했다가 봉해하겠다고 말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술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예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사람에게 먼저 죄를 범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범한 죄의 성격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성격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누가 고백했습니까? 요셉이 고백했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못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인간들끼리 잘못한 것이 주께 범죄한 일이 되는가?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할 바 그 모든 질서와 규칙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끼리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잘못은 하나님께 잘못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형제들끼리 다툰 다음에 부모님에게 죄송하다 그러지요? 사실은 형제끼리 다퉜잖아요. 그런데 형제끼리 다툰 그 일이 부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용서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상황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죄는 사해질 수 없고 죄값이 지불되기 전에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로 치르게 하신 의도와 목적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뭐 그게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진노의 매와 저주와 채찍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흔히 말하면 대속의 원리죠. 대속의 원리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먼저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지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했습니다. 마땅히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흠없는 염소와 황소를 준비하셔서 그의 죽음,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불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범죄했는데 그냥 없는 일로 하자고 말씀하지 않고 범죄한 그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취급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대신 만족시키시고 우리가 범한 죄값을 대신 배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배상하신 것을 효력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만 봐서는 안 되고요. 자비라고 하는 그림을 공의라고 하는 화면 위에다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바탕에 두지 않는 자비는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마땅한 방식으로라면 우리가 그 극심한 죄 형벌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극심한 죄 형벌을 감소하거나 줄이지 않고 없애지 않고 그 비중을 그대로 행사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지 죄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시행되고 자비는 죄인들에게 시행됩니다.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시행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의와 사랑이 만났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설명했는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시편 85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무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가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유일하며 지극히 완전한 희생제사이자 만족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한 완전한 희생제사다. 그리고 만족이고 그 값을 헤아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죄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도 고난이었고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신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오셨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르트 신학자들이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제사에 귀착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최종적이고 가장 극심한 고난이었고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이전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으심으로만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굳이 죽으셔야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께서의 속죄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제기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탄 배상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배상설이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우리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당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랜섬으로, 보증물로 주신 거예요. 인질값으로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 배상설입니다. 이 사탄 배상설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뭐 구마, 사탄 내쫓는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지요? 뭐 결박을 당할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이게 사실은 다 이런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런 견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구속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엇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사탄을 벌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설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죄사역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덕적 감화를 끼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도덕적 감화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무슨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보내시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인 사랑하심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함으로 우리를 감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화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르미니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반감하거나 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을 요구했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한 50% 정도 낮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께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수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의 수준을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살아도 괜찮아. 그래도 주님이 그 모든 요구들을 다 낮춰줬기 때문에 그 정도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낮추면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속죄에 대한 다른 주장은 소위 모범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는 형벌의 수단이 아니라 신자가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던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범설을 따르면 무엇이 무시되는가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가 무시되죠. 우리는 모범만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무능해서 어떤 손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부인되고 우리는 가능성이 다 있는데 모범만 잘 보여주시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반펠라게이스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반펠라게이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오늘날 현대 그 교육 철학 안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는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하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안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주장인데 그것은 흔히 만족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통해서 안셈은 초대교회 사탄 배상설도 공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아무런 빚을 진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사탄에게 무슨 죄값, 무슨 인질을 구해주기 위해서 무슨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예의 회복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인데 그 훼손시킨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은 다 잘못된 주장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잘못된 주장에 진리 한 단면들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이런 의미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주장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진리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의 의미를 다 풀어내어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받아들이는 개혁주의 입장은 무엇인가? 흔히 말하면 형벌적 대속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적 대속론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훼손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에 흠집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정의는 사실은 추상적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정의라는 게 눈에 뭐 드러납니까? 정의, 공의는 추상적 개념인데 추상적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것은 이거 정말 좀 허황되고 잘못된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의라고 하는 이 관념에 갇혀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 이거 하나님답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 속에는 정의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인격적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개념이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바탕과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훼손 없이 실현되어야 되고 인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하이델베르크 신학자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운답 12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일시적인 형벌과 더불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시적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공의가 만족되게 하여야 합니다. 나든지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만족을 드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IMF 때 회사들이 부도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업이 도산해버리면 경제가 파고로 치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회생 절차를 밝게 해줬죠. 그런데 회생할 때 그냥 회생이 되나요? 회생하라 그러면 회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정부가 출연해서 그 공적 자금을 회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적 자금을 회사가 줄, 정부가 줄 때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냥 만들어지나요?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다 세금으로 더 거둬들인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 치료해야 될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값을 치르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를 대신하신 우리 구주시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사택을 팔지는 못하고 전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주는 과정에 전세로 들어온 목사님 가정인데 등기부등본을 딱 뗐는데 4,800만 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저희가 갚았거든요. 갚았는데 아직까지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지요?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면 소정의 돈을 받고 법무사를 통해서 법원에서 그것을 말소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인 우리가 영생이 이르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은 대출금을 갚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선은 죄가 판단되고 죄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말되는 것입니다. 죄가 심판받는 일 없이 그냥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출금 상환을 통해서 근저당 설정이 해소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지. 누구도 그 죄값을 치른 일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까먹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죄는 어떤 형태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왜 희망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 일이 없고 내가 정죄 이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양심에 평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돈을 갚게 되어지면 그 빚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하게 되지요. 이때 그 빚을 누가 갚았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을 여러분들에게 빚졌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쨌든 와가지고 이 사람 대신해서 그냥 내가 1,000만 원 줄게 하고 돈 받으면 저는 굳이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상의 채무관계는 이런 것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대신 여러분들의 잘못을 위해서 형을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대속의 원리 안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 것이고 우주의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면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형벌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침이 짊어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처절하게 외치셨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엄연한 진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범죄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대신 받으시고 정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대에서 홀로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헤롯에게 빌라도에게 사내린 공에 각각 정죄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정죄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한한 가치를 갖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한한 가치를 갖는가? 도로트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죽으신 그분이 참되고 완전히 거룩하신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뭐 한두 사람 눈도 떼주고 장기도 떼줘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다 파산자고 저도 파산자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파산자예요. 지구라고 하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인데 누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존재라 해야 되고 죄가 없는 존재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분이 누가 있는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천사는 거룩하긴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하는 새 위격에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팔리는 책이 어떤 책이죠? 그리스도의 위격, 이런 책은 잘 안 팔립니다. 읽어보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양성론, 그리스도는 신이시오 하나님이다. 100% 신이면서 100% 인간이다. 그런데 인격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런 문제를 장황하게 신학자들이 설명하는데 읽다 보면 신학자들도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존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셨다라고는 이 양성론과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사변적으로 치우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막 설명하다 보면 성경에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이야기하게 돼요. 이 일은 인성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까? 이 일은 신성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변적인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정의의 방식이 묘합니다. 긍정적으로 긍정문으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부정문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서로 혼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으며 함께 공존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공존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그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긍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양성은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왜 이것은 아니다 라는 부정문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그래서 실제로 칼케톤 신조는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칼케톤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이것은 아니라는 부정문으로 정의를 내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상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을 극히 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아니한 내용들을 말할까 봐 이것은 아니다라고만 말했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명하게 말씀할 수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인성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지요. 어디서나 가르치시고 울고 용서하시고 주무시고 배고파하시고 갈증을 가지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인성적 측면에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신성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적인 면만 갖고 신적인 측면을 갖지 못한다든지 신적인 측면을 갖고 인간적인 측면을 갖지 못하는지 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공관복음서에는 인성적 측면이 드러나고 서신서에는 신성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어떤 신학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미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마치 뭐 이렇게 확장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볼 때 복음서가 예수님의 인성 측면이 드러나고 서신서가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이 드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적 측면을 요한복음에도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공간복음서에서 선서로 넘어가면서 무슨 신학적 발전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궤변을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성부,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하는 동일한 한 본질 안에 있는 위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드 신학자가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실 때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잉태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세례받으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죠? 하늘에서는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디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한다 그래 놓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신은 구분되는 어떤 존재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나는 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성부와 성령을 배제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곧 성부 하나님과 같은 것은 아니죠. 구분되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이런 신비를 우리는 흔히 좀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삼위일체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자만 보였다가 조금 지나면 성령도 함께 나타나고 조금 지나면 성부도 함께 나타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역사 가운데 잘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안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선재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긴 했지만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리하여 성부는 창조주지만 성자는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우리의 전체 모든 피조물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도르트 신학자들이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하게 영원하신 본질이다. 무한한 본질이라고 소개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한다. 주를 용납지 못한다. 하물며 이전이라고 말했죠. 여러분들 무한히 어떻게 유한에 임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충만이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당연히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고난의 도구로 삼으셨던 인성은 유한합니다. 인성이 무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인성의 유한함 때문에 속죄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닌데, 왜냐? 이 속죄의 완전함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행동의 귀착점이라 할 수 있는 신성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완전함은 신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무한한 진노도 받으셨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든 공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고 무한한 가치를 갖는 또 하나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아니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했는데 애꿎은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내 양심에 정죄감이 사라지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행하신 그 속죄의 효력이 무한히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는 겁니다. 마치 양과 염소가 죽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있는 그 최종적 주안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속죄 제사의 최종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리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말은 그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계속한다. 감기를 앓았는데 계속 병원에 간다. 아직 낫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한 번 가고 나았다. 완성되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다는 말은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에는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한 번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다 마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완전하고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받아들이셨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속죄의 완전함의 증거가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셨다면 완전한 속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놓으셨겠습니까? 살려놓지 않지요. 왜 살려놓으셨는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완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두지 않고 그 사망에서 풀어내어 되살리신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비록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각각 신자들이 직접 속죄를 이루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치는 못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속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보속교리 아시죠? 범죄하면 범죄한 만큼 십계명을 암송한다든지 주기도문을 100번 외운다든지 묵주를 돌리면서 뭐 여러 가지 경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 안에서는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신부한테 가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신부한테 가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래야 된다 그래요. 뭐가 맞나요? 우리가 그런 교리 안에서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죄값이 직접 치러졌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 양심의 평안을 누려요. 제가 좋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신문을 읽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가, 아마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해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평생이 아니지만 하여튼 수십 년 동안 도망을 다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해서 경찰서에 가게 되므로 그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저지른 중대한 그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해했든지 아니면 반신불구가 된 줄 알았는데 약간의 상처만 있고 그 사람이 그냥 잘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그가 잘못한 일 때문에 약간의 형은 살았겠지만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무거운 정죄감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 정도의 수준에 근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불만감, 그것은 늘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런 양심의 공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영혼의 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믿음 안에 서 있는 듯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아니죠. 그러기를 무수히 반복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죄에 대해서 절대로 또다시 죄값을 치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신할 때만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 가치가 있는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이루어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는 존재로 저희가 서 있지만 주께서 아들을 대신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로 지불하게 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를 드디어 때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든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피하여 들어간 것 이외에 내 양심에 정죄감을 잠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속죄 은혜를 덧입는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로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